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이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읽은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보는 내용도 어제까지 보았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는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셉, 헤롯,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셉의 행동과 헤롯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15절에 보면 처음에는 상황이 나오고요. 14절에서는 요셉의 순종이 나오고요. 15절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요셉이나 마리아 혹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심각한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단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조용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셉에게 이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을 때와 좀 다른 방식이죠. 별을 보내시거나 다른 징조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또 요셉이 구약성경이 있다가 뭔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요셉에게는 익숙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도대체 명령을 했는가? 명령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주의 사자가 했던 내용 설명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설명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이게 상황이에요. 간단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건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고, 요셉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만 천사가 알려준 이 상황을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이 요셉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에서는 요셉과 상관이 있지만, 천사가 알려준 내용은 헤롯이 너를 해코질할 거다, 너를 죽일 것이다, 너에게 손해를 줄 것이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부분을 보시면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사건이죠.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을 죽입니다. 아기들을 죽이지만 아기의 부모들을 끌고 가거나 부모들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상황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요셉에게, 요셉과 관련된 상황을 알려준 건 아닙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죽임당할 그런 처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사제가 명령을 하죠. 주의 사제가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그대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이건 이제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죠.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게 이제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했던 명령을 보면 이게 지금 단순히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명령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어지는 명령은 요셉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배려를 안 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지, 요셉은 어떠래, 이런 건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진 명령을 놓고 보면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참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줄. 그러니까 요셉도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령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 왜 베들레헴에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그냥 고향에 있다가 어디로 좀 도망가면 훨씬 더 편안할 텐데 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느냐. 아니면 좀 미리 알려줬으면 베들레헴에 올 때 마리아 안 데리고 왔으면 나만 왔으면 후다닥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아기 예수님 어디다가 피신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번잡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고 피곤하게 만드시고 순종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몇 번쯤은 그런 상황을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동방박사들 오지 말라고 하시든지 동방박사들에게 좀 정보를 많이 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안 고쳐왔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도 않을 텐데 꼭 그냥 별 보여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여러 가지 불평할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불평이나 그런 원망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구현 설명하고 상세히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이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근데 요셉이 데리고 오면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한번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살려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령했던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명령을 듣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14절과 15절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했던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일어나서. 이게 제일 처음에 요셉이 했던 모습입니다. 이 천사가 꿈속에서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있다가 꿈속에서 천사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그냥 잠 다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가자. 아니면 내일 좀 가자. 주님이 좀 보살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곧장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보시면 시점이 나와요.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자다가 꿈을 꿨죠? 밤에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일어난 것도 밤입니다. 그 밤에 출발을 해요. 밤에. 참 이것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곧장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새벽이 아니고 언제? 밤에. 그 꿈을 꾸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순종하는 이 모습을 놓고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주의 사자가 했던 명령 그대로 일어나라 데리고 떠나가라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서 데리고 떠나가서 거기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래서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해외로 망명을 떠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저기 뭐 산골짜고로 지리산 밑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게 아니고 아예 다른 나라로 진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요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참 늘 감격스럽고 참 늘 감사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순종했을까 싶어요. 일단 요셉은 별로 아는 것이 없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셉이 정말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몰랐을 겁니다. 예루살렘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헤롯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다 알았을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았을까요? 아직도 몰랐을걸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일단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하튼 태어났을 때부터 뭐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깐난쟁이 애기잖아요. 깐난쟁이 애기인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다 알았을까? 몰랐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지식, 정보의 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어야 순종을 잘한다,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보면 요셉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야반도주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뭘 챙겨갔을까요? 뭐를 챙겨갔을까요? 제가 참 이런 거 보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가족이 미국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내가 창피해서 밖에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미국에 가려고 가족이 함께 다 공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비자가 없더라고. 나는 미국은 그냥 비자 없이 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가야 되는데 비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자를 결국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아서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고 그 다음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 당시 비자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해외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뭘 챙겨갔을까요? 베들레헴 밤중에 일어나서 마리아 깨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깐난쟁이 울고 있는데 뭘 챙겨갔을까요? 분유를 챙겼을까? 기저귀를 챙겼을까? 어떻게 했을까? 더군다나 또 기가 막힌 거 세 번째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참 어찌 보면 무책임하세요. 가라 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줍니다. 하다못해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는 별이라도 보였잖아요. 이 요셉이 애굽에 갈 때 별이 나왔을까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렸던 성화들을 보면 아마 그림 그렸던 화가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낙타에다가 마리아 싣고 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앞에다 조그맣게 별을 그려놨어요. 별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런데 저한테 만약 지금 야, 너 지금 당장 중국으로 걸어서 도망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이 오밤중에. 요셉이 예전에 애굽에 많이 드나들던 사람이었을까? 지리를 알까? 그냥 일단은 싫고 그냥 애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출발을 해서 일단 여기는 벗어나자. 떠난 다음에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이제 애굽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들고 가야 됩니까? 이런 거 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있다가 오는데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죠. 동방박사에 주었던 것을 팔아먹어서 먹고 살지 않았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나마도 애굽으로 가다가 도둑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갈 때 보면 애굽에 갈 때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냥 막 가고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헤롯과 싸워서 이길 힘은 없습니다. 요셉은 헤롯과 싸워 이길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희생하면 예수님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한 거예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뭐 탄핵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우리는 그걸 바꿀 힘은 없습니다. 나라가 막 뒤쪽 두 쪽이 나서 막 내전 상황이 된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바꿀 만한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 앞에 있는 작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돕거나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헤롯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싸워서 막 헤롯을 다 물리치고 예수를 살려낼 힘은 없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면 예수님을 살려낼 수는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요셉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죠. 예수님을 살려낸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순종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해 줍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의 예언이 되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계획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을까? 좀 평안하고 좋게 가도록 예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내용도 결국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거죠. 내 아들은 요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구약에서 예언할 때에 내 아들을 어떤 한 아버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애굽에 갔다가 데리고 온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아요. 요셉과 관련된 예언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이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2장 뒷부분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또 내용을 들으시면서 생각했겠지만 한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죠. 우리도 구원하실 겁니다. 앞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힘겨운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교회들도 때때로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우리들도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쭉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예수님이 지내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도움들 중에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요셉이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희생하고 던져준 것이죠. 요셉은 꿈이 없었을까요? 그냥 어차피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먹고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난 이걸 했으면 저걸 했으면 싶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 포기하고 그냥 희생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살려내준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실제 현실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시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애굽을 갔잖아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저에게 호진아 너는 중국으로 가라. 그럼 갈 수 있을까? 그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잠깐만요. 더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홀딩합시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이제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시면 뭐 저에게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요셉에게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얼마만큼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를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한번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맡기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탁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 성도를 맡기고 부탁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제가 비록 해롭게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기 예수님을 살아나게, 아기 예수님이 죽지 않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나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서 늘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저는 로마 카톨릭처럼 하지는 않지만 요셉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셉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고 애굽까지 갔다 오시느라 얼마나 애가 많았습니까?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가 그때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뭐라도 노잣돈이라도 보태줬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육신 입고 내려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가장 앞서서 먼저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시고 또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너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순종과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또 요셉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순종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